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 방문찬입니다. 요번에 이제 윈도우즈 10 실전 앱 개발 2기를 하게 됐습니다. 1기에 참석하셨던 분도 지금 두 분 정도 지금 다시 재수강을 하시려고 오시긴 했는데, 재수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뭔가, 1기 때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더 많은 것을 알아보겠다고 다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두분 계신데, 그두 분은 제가 좀 서포터로 좀 도움을 좀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옛날에 말씀한, 이런 옛날에 얘기한 것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두 분은 각자 이제 이쪽 자리에 한 분, 이쪽 자리에 한분 앉아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도움 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문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MVP 20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2년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즈 분야는 윈도우즈 디벨로먼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마트 컬러라든지 ASP.NET, 윈폼까지 모든 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WPF하고 실버라이트 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윈도우즈 8앱과 뭐 윈도우즈 UWP 앱 같은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이제 주요 앱들을 보시면 이제 원서치라고 이제 제가 가장 밀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 다운로드 수가 많지도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뭐 스크린샷 오토컷이라는 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실패했죠? 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투어라는 이제 이거 앱이 있는데, 이 앱은 영문 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광을 하기 위한 그런 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외국인이 좋아하잖아요. 외국에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팍스넷에서 팍스넷이라고 해가지고 유팍스 증권이라는 증권 현황 보는 그런 앱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제가 이제 투입돼서 만들었는데, UI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작업을 했어요. 물론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받아가지고 여기다 입혀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은행 카테고리, 은행 증권 쪽 카테고리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앱입니다. 왜 10위에 아직까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앱이 없어요. 국내 은행 쪽 앱이 없기 때문에, 예, 10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코리아 투어, 아니 코리아 버스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버스 앱, 요거 같은 경우는 1기 때 작업했던 앱이죠. 1기 때 작업했던데, 이제 2기 때는 서울 경기는 이미 했었고, 이제 지방 앱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얻어갈 게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 앱을 만들어주시면 저는 그걸로 이제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 MS에 한 소리를 할수 있는 거죠. 저는 교육을 해서 이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들도록 지시를 했지만 저랑 같이 만든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제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예, 버스 앱이라는 게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앱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앱을 만들어 보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앱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근데 저 어떻게 커피를 좀, 네. 목이 좀 말라서, 네. 이것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 있는데, 윈도우즈 스토어 앱은 윈도우즈 8.1에서 실행된 앱들, 윈도우즈 8.0, 8.1에서 실행된 앱을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폰에서 돌아가는 게 윈도우즈 폰 앱이라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4월 달에 하는 그 행사가 뭐죠? 작년 4월 달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8.1에서도 실행이 되고, 윈도우즈 폰에서도 실행이 되는 그런 앱인데, 한 개의 솔루션에 세 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는 뭐 윈도우즈 스토어 앱, 그다음에 하나는 폰 앱, 그다음에 쉐어디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붙어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놓아서 이런 거를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기 뭐 음료수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네. 뭐죠 이거? Sorry, we cannot open presentation because we are 뭐라는 거야? 네. 피드백을 달라는군요. 네. 뭐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나? 네, 피드백 주기 싫으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까지는 뭐 어디요? 윈도우즈 8.1까지는 이런 유니버셜 앱을 썼지만, 윈도우즈 10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UWP라는 걸 씁니다. UWP는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앱의 줄임말인데, 이게 앱의 이름이, 뭐 버전 하나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 앱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헷갈렸어요. 어떤 뭐 유니버셜 앱이 왜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하고 유니버셜 플랫폼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하고 뭐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막 되게 헷갈렸는데, 결국은 MS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는 일단은 UWP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유니버셜 뭐 앱, UAP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명칭은 일단 여기서는 저희는 UWP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UWP를 하고, 자, UWP와 다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솔루션 하나에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가고, 이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컴파일에서 실행하는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 이제 한 개의 바이너리 파일이 생깁니다. 한 개의 바이너리 파일이 생기고, 그 하나의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플랫폼에서 데스크탑이라든지 폰이라든지 엑스박스라든지 서피스 허브, IoT 등 이런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작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UI에 대한 화면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UWP 앱은 윈도우즈 10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앞쪽에 있는 앱들이 과연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이 메이 만드는 기술, 앱 만드는 기술. 사실은 앱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는 과거 윈도우즈 폰 7.5 망고 때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자 익스피리언스가 계속 상속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속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계속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는 UWP에 대해서 앱에 대해서 배우러 오셨지만, 지금 제가 하려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 과거에서부터 다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새로 변경된 건 뭐가 있어요? UWP 앱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 디바이스에만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 그런 거. 그런 부분만 좀 추가가 된 거지. 그 외에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어떤 뭐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된 거지. 그 전에 다른 기능들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제공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그 과거의 내용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신 버전들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옛날 앱인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 이런 앱들은 과연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 네,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이거를 보면서 지금 데스크탑 OS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윈도우 7입니다. 7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앱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소가 윈도우즈 8이죠. 윈도우즈 8. 윈도우즈 8.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윈도우즈 8.1. 요세 개를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얼마, 이게 17점, 거의 19.2, 한20% 되나요? 네, 20%. 20%가 되는데, 요 정도에서만 지금 현재 앱을 구동할 수 있는 거죠. 20%. 전체 2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건 하나 있죠. 윈도우즈 8.1과 윈도우즈 8이 저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네들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는데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건데, 윈도우즈 10은 지금 나온 지 3개월 됐습니다. 7월 달에 정식 오픈했어요. 7월 달에. 근데 벌써 7.9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상당히 빠른 점유율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물론 요 뉴스 제목 타이틀에 있는 걸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도 점유율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윈도우즈 8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윈도우즈 폰 통계. 자, 이거는 왜 이거는 전체 폰 통계가 아닌 윈도우즈 폰 통계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윈도우즈 폰 중에서만 이제 볼게요. 윈도우즈 폰 중에서만 보면 현재 윈도우즈 폰의 대부분의 OS는 윈도우즈 폰 8.1입니다. OS가 8.1이에요. 그리고 윈도우즈 폰10 모바일은 5.7%인데, 현재 윈도우즈 폰 쪽에는 10이 정식 버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정식 버전이 안 나오지, 윈도우즈 10 모바일은 정식 버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정식 버전이 나오고 좀 안정화가 되면 금방, 많이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윈도우즈 폰 8.1이 점유율이 현재는 매우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단말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인데, 단말기를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즈 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분 정도 계시군요. 네. 단말기가 하이엔드급인가요? 로우엔드인가요? 하이엔드, 뭐 가지고 있습니다. 1520이요? 1520의 점유율이, 네, 아더에 있어요, 아더. 아더, 네. 지금 현재 윈도우즈 폰 점유율도 되게 저가 폰, 로우엔드 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520이거든요. 520이 되게 싼 모델입니다. 싸고, 네. 주로 이제 인도하고, 뭐,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만약에 윈도우즈 폰 쪽에 앱을 개발하실 때 저가 모델을 좀 많이 저가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주셔야지 다운로드가 좀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윈도우즈 쪽에 이제 앱을 만드신다고 하실 때, 사실은 저희가 요번에는 제 교육 자체가 윈도우즈 10을 기본으로 하는데, 윈도우즈 10도 있지만, 그 이전 버전이 윈도우즈 8.1 쪽에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을 만들어서 사실은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다운로드 수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걸 다 만들어봤거든요. 지난 1기 때. 다 만드는데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UI를 일단 두 개를 뭐 데스크탑하고 폰하고 만든 다음에 그걸 또 합쳐가지고 UWP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여기서 오늘 저희가, 요 3시간 동안 배우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앱을 좀 만들만하다 싶으시면, 유니버셜 앱도 만드는 거, 윈도우즈 8.1도 지원하는 앱을 만드신 다음에 UWP 앱까지 지원하는 그런 통합적인 앱을 더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한 순서를, 뭐 이거, 여러분 프로그램들 다들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쵸? 프로그램 못 만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만들어 보셨죠? 그쵸? 네.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쵸? 처음에 아이디어와 기획이 필요하겠죠? 앱을, 무단 무슨 앱을 만들지 모르겠어. 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겠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그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 테스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이런 앱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앱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져다가, 이 PPT는 다 드릴 거니까, 네, 너무, 자, PPT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네. 그건 이제 원드라이브, 제 원드라이브 경로인데, 그 경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네. 그, 이 PPT도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못 가신 분은 다른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말씀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샘플을 이용해서 찾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이제 디자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아, 앱을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성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보시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뭐 일러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PPT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앱을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에요. 개발은 개발 세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아 이렇게 이거를 약간 얘도 왜냐면 이 콘텐츠 계신 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이제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다가 앱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앱스토어에다가 앱을 등록하실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돈. 하지만 한 번만 내면 된다는 거. 한 번만 내면 평생 회원이에요. 네. 그리고 윈도우즈 앱스토어 앱을 만들든지 폰 앱을 만들든지 제한이 없어요.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싫어요? 싫지 않죠? 네, 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앱을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어야죠. 그쵸? 돈안벌 거예요? 네, 안 번다는 표정을 봐서는 별로 벌고 싶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필요합니다. 패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예요? 바로 MVVM 패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교육을 하시면서 MVVM 패턴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아마 하실 겁니다. MVVM 패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델, 뷰, 뷰 모델이라는 것의 주말입니다. 줄임말. 그렇죠? 화면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키는, 화면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킨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뷰와 뷰 모델이 있다는 거, 요거. 뷰와 뷰 모델. 뷰는 화면단, 화면 껍데기, 그다음에 뷰 모델은 그 뷰를 동작하게 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죠? 더 자세한 사항은 네,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또 보면은 설명을 또 드릴게요. 화면단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디자이너하고 코드 개발자가 함께 작업을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이제 비슷한 케이스죠.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렇죠? 재물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 디자이너는 화면만 작업을 해주고, 네. 프로그램 개발자는 뒤에 이제 CS 뷰 모델만 작업을 해서 그냥 각자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대충 붙이면 잘 돌아갑니다. 뭐 이런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 하지만 재물 디자이너가 없다는 거. 그게 함정이죠. 재물 디자이너는 거의 없어요. 네. 비즈니스 로직만 인스턴스를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MVVM 패턴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유닛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 자, 유닛 테스트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에 대한 인스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뷰 모델만 인스턴스를 시켜서 각각의 메소드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 안에 파라미터를 넘겼을 때 그러니까 리턴 시켜주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개발 방식들을 그러니까 MVVM 패턴이 아닌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어떤 타이틀 이야기에 붙어 있는 거, 뷰 바로 밑에 CS 코드 단에 이런 식으로 뭐 입력하는 거 있죠? 다들 아시죠? 뭔지? 네.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CS 단만 인스턴스 시킬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부분만 CS만 인스턴스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테스트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닛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VVM 패턴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데이터는 모두 모델에 존재한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에 출력이 된 데이터는 모델에 존재하는 거죠, 모델. 즉, 우리가 데이터를 화면에 뿌리기 위해서 컨트롤 프로퍼티에다가 데이터를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나는 뷰 모델에 있는 모델에다가만 넣어주면 이 모델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화면에 뿌려지는 거죠. 나는 화면단에 뭐를 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나는 모델의 데이터만 바꿔주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화면단에 뿌려지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MVVM 패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저쪽에 제가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놓은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마실 거, 네, 아유. 네, 하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아니, 난 위에는 커피 뽑아주신 줄 알았더니. 아, 네. 네, 이게 녹화 중이라 보니까 코풀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코를 풀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MVVM 패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인딩,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죠. 데이터 바인딩. 뷰 모델, 뷰의 프로퍼티와 뷰 모델의 프로퍼티를 서로 연결시켜서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컨버터는 데이터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고 화면에 보여줄 때만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고요. 컨트롤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클래스고요. 트리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커맨드. 아이커맨드는 화면단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입력,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스트 뷰에서 어떤 다른 아이템을 선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뷰 모델에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커맨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뷰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뷰 모델에서 인지를 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이 커맨드라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타임 데이터 화면에 디자인 화면에서 보여줄 데이터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네. 뭐,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엠브비엠 패턴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이게 이번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은 좀 대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패턴인데, 프리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즘은 프리즘 패턴 앤 프랙티스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세요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건데,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버라이트라든지 WPF 프로젝트를 할 때, 좀큰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엠브비엠 패턴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 익스텐션이나 MEF의 익스텐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무슨 장점이냐면은 그 대메뉴, 큰 메뉴별로 모듈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모듈이 필요할 때마다 로딩을 해서 불러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 뭐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자마자 모든 데이터를 다 로딩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리지만 이 프리즘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메모리에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모듈별로 네, 각 모듈별로 디펜던시 인젝션 하죠. 그러니까 뭐죠? 까먹었어요. 뭐였지? 의존성. 의존성이 제거가 되고 각 모듈별로 의존성이 없습니다. 이 모듈하고 이 모듈은 서로 별개의 모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을 띄어다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쓸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모듈 하나만 가져다가도 쓸 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죠. 네, 그런 패턴을 이제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리즘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모듈하고 모듈 사이에 그래도 통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듈하고 이 모듈이 서로 분리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뭐가 호출하면 여기서 뭐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받는 거는 뭘 쓰냐면은 펍섭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예, 퍼블리싱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X라는 게 있는데, RX는, 제가 요즘 이제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MVVM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면서 약간 이제 좀더 유연하고 성능, 얘는 성능 개선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능 개선.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중에 하나고,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저쪽 포스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RX를 좀더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리액티브 UI라는 게 있는데 그 리액티브 UI에 대한 포스트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방황을 하고 있냐면은 휴지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앱을 이제 했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보셨으니까 안 만들어 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라도 다 만들어 보셨죠? 네, 학교에서 그거 만들어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컨트롤 여기 저희 UWP 앱에서도 네, 컨트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참아야 돼요. 네. 컨트롤 부분까지만 설명드리고, 일단 좀 쉬죠. 화면 구성형 컨트롤이 있습니다. 화면 구성형 컨트롤. 여기서는 스플릿 뷰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스플릿 뷰는 윈도우즈 10 전용이고요. 그다음에 화면 구성을 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드. 그다음에 스텝 패널. 그다음에 릴레이티드 패널. 컨트롤 뷰어, 보도. 이 외에도 컨트롤 많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드라는 거는 화면의 전체적인 화면 배치를 잡을 때 사용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택 패널은 그 스택 패널 스택이라는 건뭐 계속 쌓는 거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계속 오른쪽으로만 쌓든가 아래쪽으로만 쌓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컨트롤이 스텝 패널입니다. 이 그리드하고 스텝 패널의 차이점은, 그리드는 내가 만약에 화면을 배치를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칸하고, 칸 열, 열하고 먼저 열, 로우하고 컬럼으로 딱딱 칸을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뭐뭐뭐 배열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배열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있고, 너는 1번, 1-1에 있어야 되고, 너는 1-2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쭉 가. 너도 이게 쭉 코가 나와서 자꾸 막혀요. 네. 뭐 하여간 그런 건데.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녹화는 좀 쉽지 않네요, 진짜. 집에서 할 때는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끄고 하면 돼요. 아니면 네, 화장실에 가서 하면 되는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 릴레이티드 패널이라는 것도 윈도우즈 10 전용입니다. 윈도우즈 10 전용이고 상대 위치에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위에다가 배치를 할지 오른쪽에다 배치를 할지 아래쪽에 배치를 할지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컨트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사용할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용을 하는 거는 어쨌거나 개발자 마음이죠. 개발자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스크롤 뷰어. 화면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을 스크롤을 시킬 때가 필요하다. 스크롤을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저 스크롤 뷰어는 대부분의 컨트롤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스크롤 뷰어를 컨트롤을 이용할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저 스크롤 뷰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메모리를 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보드는 뭐 디자인 정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컨트롤은 많이 없죠. 주로 이제 텍스트 블럭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 컨트롤은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이 버튼. 버튼은 이제 버튼이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버튼, 그다음 토클 버튼,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버튼이 아닌가?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박스인가?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콤보 박스. 여기에 있는 컨트롤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앱 개발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건좀 특이하게 이제 그리드 뷰. 그리드 뷰는 화면에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 스크롤 형태로 출력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컨트롤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윈도우즈 8.1 데스크탑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UWP로 오면서 약간 사용 빈도가 줄지 않을까? 줄지 않을까? 왜냐면 대부분 아닌가? 줄지는 않겠구나. 네. 가로 방향도 되는데 세로 방향.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드 뷰는 하여간 현재는 그리드 뷰는 가로 방향 스크롤을 주로 하는 컨트롤이고요. 그다음 리스트 뷰는 세로 방향 스크롤을 주로 하는 컨트롤이고. 근데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리스트 박스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더 기능이 많이 있다라는 거, 리스트 박스보다 그런 거. 그다음에 플립 뷰라는 게 있어요. 플립 뷰는 하나의 컨텐츠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사진 보기를 했을 때첫 번째 사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샥 하면은 다음번 사진 나오잖아요. 그 컨트롤이 이제 플립 뷰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을 출력하는 데 쓰이는 컨트롤. 이건 허브라는 게 있고 피벗이 있습니다. 피벗. 허브는 가로방향으로 넓게 퍼주는 그룹 형태의 컨트롤이죠. 가로, 그러니까 그룹이, 여기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런 식으로 섹션으로 통통통통 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허브 컨트롤이고요. 이 하나씩 있는 게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전체가 스크롤이 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피벗은 탭으로 이제 탭으로 구분되는 거죠. 피벗 같은 경우는 화면 피벗 자체는 요만한 크기인데 이 안에 탭으로 여러 개의 탭이 겹쳐서 탭으로 겹쳐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피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컨트롤이죠. 폰 쪽이나 허브는 데스크탑 모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컨트롤이에요. 그다음에 왜 커맨드 바, 그다음에 앱 바, 그런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갔다.